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첫날 말씀 잘 배우셨죠?
네.
네.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피곤합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수양관에 와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중학생들이죠? 중고등부 수련회 처음 오신 거죠? 예,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다 처음 중고등부 수련회, 중학생이 돼서 중고등부 수련회 갈 거다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 그동안 못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뜻깊고 정말 기쁩니다. 제가 갑자기 단추가 떨어져가지고 잠글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국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로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돌아가서 올 1년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세월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7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57편 6절 말씀 842페이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여기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고 다윗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를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고 사울 왕은 그 평생 남은 세월을 다윗 한 명 죽이려고 온 나라의 군대와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왕이 될 사람이었고 그런데 당장 현재 주어진 상황은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신앙이 드러났는데 그 신앙이 뭐냐면은 7절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위험 속에, 그런 사울 왕의 추격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래서 마음을 확정했는데, 여기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장차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세상을 살고 하는 가운데서 닥치는 현실은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친구들의 미움도 받고,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은 욕도 먹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학생이지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 그 힘들고 어렵고 쓸쓸하고 무서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런 속에서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했다. 우리도 그런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장차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전도서 다음에 있죠. 전도서를 못 찾는 친구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사야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시죠? 아가서 2장 2절 961페이지 2장 2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 왕하고 술람미 여인하고의 사랑의 노래인데, 개인적인 연애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술람미 여인은 구원받은 성도 또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교회는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노래한 노래, 이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방 읽은 2장 2절에 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 말이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가 복수의 복수,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쭉 둘러서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구나, 백합화 한 송이 같구나. 자,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시나무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 말씀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여러분, 이 에덴 동산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왜 났냐면은 죄 때문에, 아담 하와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아담도 벌을 받았고 하와도 벌을 받았고 뱀도 벌을 받았는데 이 땅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나온 것이다. 가시는 찌르는 거, 아픈 거, 상처,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여기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나쁜 나무의 대표가 가시나무, 엉겅퀴입니다. 나쁜 나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성경에는 악인, 죄인,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되고 끝까지 구원을 안 받으면 악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쁜 나무, 씨가 나쁜 씨기 때문에 나쁜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나무가 된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근본, 이 영혼이 살아나서 좋은 씨, 말씀의 씨, 생명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종교 생활을 잘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갖다 붙인 거고, 열매를 갖다 붙인 거고. 구원 안 받은 기독교인이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거는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그거는 며칠 못 가고 결국은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는 좋은 씨가 심겨져서,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좋은 나무가 됐으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가시나무, 엉겅퀴는 나쁜 나무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학교에 가면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반에서 나 혼자일 수도 있고 뭐 두 명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학년에서 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학교에서 딱 한 사람, 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구원 안 받은 많은 친구들 속에서 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백합화는 아주 이 꽃이 연하고 상처 입기 쉬운 존재이지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이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가시로 찌르면은 백합화는, 백합화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아시죠? 백합화 한 송이만 방에 갖다 놔도 향기가 진동해요. 그런데 가시나무에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더 진동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더욱 진하게 나타나는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화면 보시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여기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 아시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그 그림 많이 보셨죠? 여기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34절에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양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심장을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의 후손이고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가시에 찔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각 사람 나 구원받은 나인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피값을 지불해서 내 영혼을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마우스를 저는 로지텍 마우스만 쓰는데요.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협찬받은 거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계속 써가지고 해서 이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이렇게 여러 모델을 검토해가지고 아 이게 나한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아주 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값을 지불한 거예요. 지불했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너무나 필요로 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주시는데 그 값을 얼마를 지불하셨냐면은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 쉽게 말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의 목숨보다도 나의 영혼을 더 가치 있게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하나님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보다 여러분 영혼의 값이 훨씬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아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생긴 것도 별로고 잘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은 예, 이 시간에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셔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제일 비싼 거, 제일 아끼는 거 뭐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집은 없죠? 뭐 자동차 없죠? 예, 무슨 뭐 어디 땅 사놓은 거 없죠? 예, 그런 건 없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물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있어요? 성경책. 아, 모범답안. 아,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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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예. 그레이트, 그레이트. 예, 훌륭해. 그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 제일 아끼는 거, 무슨, 뭐, 아주 고가의 뭐, 스마트폰을, 예? 엄마를 졸라가지고 아주 최신형으로 샀어요. 아주 최신형으로 제일 비싼 걸로. 그럼 좀 아끼겠죠. 예, 항상 어디 있는지 보겠죠. 좀 없어지면 찾겠죠. 그죠? 예, 아유 안 보이네. 없어졌나 보네. 에이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뭐 몇 년 쓰고 버릴 스마트폰도 내가 값을 주고 샀는데, 비싼 값을 주고 최신형으로 샀는데 얼마나 그걸 아끼지 않겠어요?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가지고 다니고, 없어지면은 그걸 막 찾을 때까지 찾고. 여러분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뭐 정말 비교도 안 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버려서, 그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얼마나 아끼시겠는가, 얼마나 찾으시겠는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바라보시겠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비록 육신이 병이 들고 가난하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뭐 특별히 잘하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자존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정말입니다. 진짜 존귀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특별한 소유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jewels, 보석, 우리를 보석으로 삼는다. 보석처럼, 가장 귀한 보석처럼 우리를 여기신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2절 본문 다시 보시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렇게 귀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시나무 가운데 두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귀한데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을까? 왜 마음에 고난받게 하셨을까? 삶 속에서 왜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그 고생하고 고난받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향기가 나도록 되어 있다. 고생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향기가 풍겨지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났는데 자기 집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말씀 들어라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 가족 중에 구원받은 가족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전도해서, 어떤 친구가 전도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친구들을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도 하고 못 가게도 하고 심지어는 매도 맞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중에는 부모님도 전도하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여러 명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 안 받은 가족들 속에 또는 구원 안 받은 친구들 속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장성해서 청년회가 되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직장에 갔는데 직장, 우리 직장 속에 구원 받은 사람이 나 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향기가 진동한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더니 그 향기가 진동한 것처럼 나의 삶이 깨질 때 향기가 진동한다.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가? 세상 친구들, 가시 같은 친구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학생들은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시편 26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 819페이지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8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여기 보시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첫째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는데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다. 허망한 사람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을 갖고 살아요. 부자 되고 높이 되고 명예롭게 되고 이 세상에서 그거는 사실은 헛되고 허망한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사한 자는 뭐냐면 위선,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구원 안 받은 친구들,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은 나쁜 말을 하고 음담패설하고 그리고 악을 도모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구별된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뜻은 구원 안 받은 친구하고는 안 만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친구와 만나야죠. 구원 안 받은 친구와 공부도 해야죠. 뭐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같이 무슨 그 숙제도 하고 같이 뭐 발표도 하고 같은 반에 다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별이 된다는 뜻은 그렇게 같이 있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지만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는 구별이 된다.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그것을 모여서 같이 도모하고 그것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는다. 물고기가 바다 물고기가 바다 속에 사는데 바닷물 짠 거 아시죠? 바닷물을 계속 먹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 이게 구별이에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냐? 무죄함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세상 죄에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두루 다니며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학교 가는 거 그거 작은 일 아니에요. 정말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교는 월, 화, 수, 목, 금, 5일 가죠? 교회 학교는 주일 하루, 뭐 토요일날 학생의 모임 많아야 한두 번인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르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에서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만나고 구원받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돼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내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중학생이지만은 자 지금부터 훈련을 하면은 고등학생 또 훈련을 하면은 청년에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은 정말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된다. 강한 군사라는 것은 그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초콜릿 군병은 뭐냐면은 군병은 군병인데 재료가 초콜릿이에요. 여러분 초콜릿은 날씨가 좀 따뜻하면은요 다 녹아가지고 이제 등산 갈 때 초콜릿을 넣었어요. 호주머니 막 땀이 났어. 먹으려고 보니까 초콜릿이 다 녹아가지고 껍데기에 다 붙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초콜릿은 조금만 따뜻하면은 녹아버려요. 형태가 없어져 버려요. 군병인데 초콜릿 군병이에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군사를 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초콜릿 군병이 되면 안 된다. 조금만 자기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리스도인인 것이 모습이 없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을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군사가 돼야 된다. 이걸 훈련받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한 90여 개국, 80개국, 90개국 정도에 한 거의 900개 정도가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에는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두 배가 더 돼요. 그리고 섬으로 되었는데 언어가 140개가 돼요. 언어가 사투리가 아니고 완전히 문자가 아니죠. 문자는 똑같은데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부족 언어가 그렇게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언어가 한 12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를 가셔가지고 지금 지난 여름 수양회 때 8,000명이 모였습니다. 8,000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그렇게까지 수천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필리핀 안에서만 교회가 50개, 선교회가 70개, 120개 교회가 생겼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그 흘린 눈물, 그 흘린 땀, 흘린 피는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고향에 친구에게 친척에게 가족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집회라고 교회가 생기고 생겨서 지금 120개 교회가 생긴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 와서 전도집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와서 전도집회 해주세요. 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아가지고. 한 목사님이 교회 하나 맡았는데 선교회가 두 개, 세 개씩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막 2시간, 3시간, 5시간씩 떨어져 있어요. 일꾼이 너무 부족해요. 가서 전도만 하면 구원받을 사람인데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1년에 전도집회 몇 번씩 듣죠? 학생들도 몇 번 들을 겁니다. 그런데 평생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우리가요. 구원받은 사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매일매일 더하게 하신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여기 필리핀에 와서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회 말고 다른 교단에서 보낸 일반적인 선교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대요. 그냥 사람 모아놓고 행사하고 사진 찍고 그거 보내가지고 선교 후원 받고 후원 회비 선교 그 기금 받고 그리고 자기 생활하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 휴양하고 산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부탁하고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전도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시는데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구원받은 가족들이 구원받은 학생들이 어떻게 전도해요? 눈물로 하잖아요. 한 영혼을 건지려고. 그런 교회는 정말 너무 드물다. 거의 없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도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그 초대교회의 복음이 환란 속에서 핍박 속에서 엄청나게 전해졌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가 주의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 사람은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욱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일일이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수천 개인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저 별의 숫자가 이 지구의 모래알 수보다 훨씬 많다, 더 많다고 얘기해요. 엄청나죠.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은 지구, 달, 해 이렇게만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엄청난 별들을 만드시고 끝도 모를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신, 정말 하나님은 꼼꼼하신, 디테일하신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별을 만드시고 별의 수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다 붙이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신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여러분 숫자 다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늘에서 눈송이가 내리는데 눈송이 모양도 확대해서 보면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땅에 떨어져서 녹아서 없어지는 눈송이도 모양을 다르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나랑 똑같아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많이 달라. 아니,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인데 콧구멍 두 개고 입이 하나고 귀 두 개고 딱 눈, 코, 입, 눈, 코, 입 딱 요 순서대로 배열은 똑같이 돼 있는데, 그런데 아니, 사람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이제까지 살면서 나랑 똑같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마 앞으로도 못 볼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같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출근할 때 넥타이를 하나 딱 골라서 메고 왔는데 우리 동료 목사님, 전사님들 중에 나랑 똑같은 걸 메고 오면은 기분이 짱이에요? 꽝이에요? 똑같으네. 아, 왜 이렇게 똑같은 걸 메고 오셨지? 하고 풀어놓든지 다른 걸 메든지 하여튼요, 똑같은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서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이 우표 수집가인데 세상에서 딱 두 장밖에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 우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 장을 엄청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딱 사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산 우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비싼 우표를 왜 찢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이 우표는 세상에서 단 한 장뿐입니다. 이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오직 나 한 사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물건을 공장에서 제조해서 대량 생산하듯이 사람을 생산한 것이 아니고 예술가가 작품 하나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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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르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다 다르게 일일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존귀하게 만드신 거다. 더 잘나고 더 못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서, 구원받은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정말 엄청나게 존귀한 거예요. 이 지구 덩어리보다도 나 한 사람의 가치가 훨씬 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보다 내가 더 귀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필요하니까요.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여기 제가 두세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다가 제가 써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셨죠.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유대인인데 애굽 왕 바로가 아들 낳으면 죽이라 그래서 죽을 운명인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친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길러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다시 애굽 왕궁에 데려다 준 겁니다. 이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 히브리인인 것을 알아요. 40세가 됐을 때 내가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고 나섰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자기의 그 권세와 왕자라는 권세와 자기의 그 용맹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 병사 한 사람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간 양치는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80세가 됐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 부르셨냐면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언제 불렀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머리도 좋아요. 공부도 잘해요. 나는 똑똑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안 부르셔요. 어떤 사람 부르시냐?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모세 인생이 120년인데 딱 3분의 1씩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80세가 됐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너 민족을 구원해라. 그래서 나머지 40년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게 모세 인생이에요. 우리는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해 보이지 않다. 여기 아이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사무엘이 전 안에 누웠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여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어린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너무 어려요. 중1이면 몇 살이에요? 8, 9, 10, 11, 12, 13. 6학년이면 13. 1학년이면 14? 14. 여기 14세, 15세, 16세. 어리지 않아요. 이제 뭐 만 나이로 뭐 하면 한 살 줄 수 있는데 어쨌든 14, 15, 16 어리지 않아요.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형들 찾아갔다가 팔려간 게 17살이에요. 어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거기서 신앙 훈련을 받아가지고 애굽 총리가 됐잖아요. 여기 아이 사무엘. 사무엘이 어리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제 듣는다는 영어 표현이 hearing 그냥 소리를 듣는 거하고 listening 주의 깊게 듣는 거하고 이 듣겠나이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복종하겠습니다. obey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둡고 눈이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제사장의 아들들도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 있는데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인데 이렇게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복종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어립니까? 물론 아직 어른에 비하면 좀 어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그 적으로부터 지키고 그 사무엘이 그 나라에 정말 왕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한 거예요. 그 아이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습과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는데 원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여기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저를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이잖아요. 아마 부모가 너는 왕 같은 사람 되라 이래가지고 사울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울은요 대단히 능력이 있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율법에 아주 박식하고 그 다음에 언어도 잘하고 아주 젊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부르시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가 이제는 그 자기가 핍박했던 그 크리스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결국에는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로마식 표기인데 작은 자다.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저는 정말 만물의 찢기 같은 사람이고 정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공부 조금 잘하고 조금 더 잘나고 똑똑하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여졌을 때 그것이 빛이 나는 것이지 나 개인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셔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잘난 것이 없어도 그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쓰셨고 바울도 사울일 때 안 쓰셨잖아요. 바울이 되었을 때 쓰셨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각 사람 각 사람을 만드셨고 각 사람 각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성경에는 구원을 받으면 우리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모여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나 대신 주님 죽으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 머리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받는 거다. 어린 나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진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거든요. 같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잘했죠. 아브라함하고 동행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이 롯의 마음 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세상 욕심이. 롯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들을 바라보고 내려가고 내려가니까 어디가 나왔어요? 소돔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 가보니까 거기가 죄악이 충만하고 특별히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데 롯이 거기서 안 나와요. 성경에는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니라.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많고 강박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의로운 심령은 상하지만은 안 나오고 계속 사니까 점점 동화돼가지고 나중에 롯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여기 창세기 18장 제가 화면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있는데 한 분은 예수님, 두 사람은 천사예요. 아브라함이 급히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지나가지 마옵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한 후에 지나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과 예수님이거든요, 천사 둘을 영접하고 대접했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주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어디 있었어요? 장막문에서. 장막이 뭐예요? 텐트예요. 초라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막문에 살았다.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자, 대조적인 사람이 롯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자, 여기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주님은 안 오셨어요. 천사만 갔습니다. 마침 롯이 어디 있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왜냐하면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천사를 보고 영접은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영하리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죄 속에 살아요. 그런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서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성 사람들이,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노소하고 이 말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모여서 집을 에워싸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을 이끌어내라. 천사들이 남자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영어 영역본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하리라.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게이. 그것도 집단 동성애.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일 아닙니까? 그걸 아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이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 롯이 세상에 아무리 천사들을 보호해 주려는 마음은 좋지만은 자기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롯이 이 지경까지 됐냐? 그 죄악이 충만한 그 소돔 성에서 안 나오고 오래 사니까 완전히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처음 시작은 똑같았거든요. 같이 갈대 우르에서 그 애굽 그 갈대야 그 우상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따라 나올 때 롯도 따라 나가고 같이 동행했고 잘하다가 왜 이렇게 달라졌냐? 이 롯이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보고 바라보고 육신을 택한 것이고, 그리고 소돔성에 가가지고 안 나오고 결국에는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이게 성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장막에서, 장막문에서. 롯은 소돔 성문에, 성문이 뭐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장막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장막집에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집이 좀 초라해도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고 사면 주님이 그 집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죄 속에 살고 안 나오고 그러면은 주님이 안 가셔요. 천사들이 갔는데 간 이유가 축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심판을 경고하러 간 거예요. 너 이러면 벌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서 끌어내가지고 결국 롯이 그 육체는 구원 받았죠. 아니 그 영혼 구원도 받았고 육체도 소돔,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소돔 성을 불태울 때 육체도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 얻은 구원, 아주 부끄러운 구원. 내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에요. 우리는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이 죄악이 충만한데 특별히 성적인 죄가 정말 너무너무 충만한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가장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찬 것처럼 아주 극에 달한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가요. 성적으로 아주 최악으로 타락한 시대가 우리 시대다. 여러분 지금 그 LGBT 성소수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L이 레즈비언이고 여자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G, 게이, 남자 동성애자들, LGB, B는 바이섹슈얼, 그래 양성애, 동성, 그러니까 이성 동성 다 연애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T,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는 몸이 남자예요. 근데 여자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성 전환 수술도 하고, 수술은 안 했지만 나는 여성으로, 여성처럼 분장해서 살고, 그리고 지금 이 선진국에서 동성 결혼, 동성끼리 결혼하는 걸 합법화한 나라가 25개가 넘어요.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합법화했고 한국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주례를 해요. 여기 남자 둘이 있거든요. 신랑 이군과 신부 김군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짝짝짝 해서 이제 남자 둘이 이제 사는데 아기 하나를 입양해가지고 이 아기가 이 남자 보고는 아빠 아빠 그러고 이 남자 보고는 엄마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지금 서양에서 이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하고 동성애하는 방법을 성교육하는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그런 거 교육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처벌받는 시대, 세상에 그런 시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이 성소수자의 권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도 장관들도 막 정치인들도 다 막 그걸 그 사람들을 막 보호하기 위해서 막 막 그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 남자가 남자끼리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여라. 여자가 여자끼리 죄를 쳐 죽여라. 수감,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것, 서양에서는 그런 걸 또 그 영업하는 막 그런 데가 늘어나고 한다는데 짐승하고 그런 수간하는 그런 사람을 쳐 죽여라. 근친상간 쳐 죽여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런 죄를 범하면은 쳐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은 아니다. 정당하다. 합법이다. 그거를 보호해야 한다. 완전히 세상이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하나님 법을 다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세상 끝입니다. 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남일녀. 일부일처. 이게 하나님 법인데 법이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완전히 지금 소돔성처럼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는 살지만은 세상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닮아서는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로처럼 되는 거예요. 동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죄 짓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그 음란한 영상물, 음란한 그림, 음란한 말하고 어떤 죄 짓는 곳에 그런 친구들 만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잡혀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했잖아요. 요셉이 같이 있지 않았다고 돼 있고 어느 날 같이 있게 됐는데 유혹하니까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갔잖아요. 결국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래도 그 죄에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못 이기면은 자기 이 유혹을 못 이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로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천국은 가겠죠. 부끄러운 구원, 정말 낯을 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책망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 양심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묵자 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고사성어. 이게 뭐냐면 한자로 근묵자 흙이라는 게,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 때는 이렇게 먹을 갈아가지고 벼 위에다가 이렇게 먹을 갈아가지고 붓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붓글씨 썼거든요. 뭔지 알긴 알죠? 그렇게 그 학교에서도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래서 이게 막 이제 먹을 막 갈고 붓글씨 쓰고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 묻어요. 여러분, 죄 짓는 친구. 뭔가 나한테 막 뭘 보여주고 막 음란한 거 얘기해주고 자꾸 뭐 어디 가보자고 하고 꼬시고 막 죄짓게 만드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은 물듭니다. 그런 친구 멀리해야 돼. 그리고 구원받은 친구들, 구원받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교제하고 교제에 힘쓸 때에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 제가 찾겠습니다. 화면에 띄울게요. 2장 22절. 자,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 먼저는 요셉처럼 죄 짓는 곳에 가지 않는다. 그 자리를 피한다. 이게 제일 좋아요. 마귀는요, 아무도 없어, 너 혼자야, 딱 한 번이야, 너만 하는 거 아니야, 다 해, 한번 해봐.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거기에 발을 딱 들여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시작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양심에 걸려있는 죄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하고 구원받은 사람 양심에 걸려있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 혼자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끊어내야 된다. 나룻배가 있어요. 나룻배. 옛날에는 배가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나룻배가 있어서 강 건너려면 그걸로 건너서, 저도 어렸을 때 나룻배를 여러 번 탔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룻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막 가는데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도대체가 배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뒤를 돌아보니까 저 육지의 땅에 말뚝에 줄이 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를 열심히 저어야 돼요, 말뚝 먼저 빼야 돼요? 말뚝 먼저 빼야지. 여러분, 내 양심에 가책받는, 응?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죄라고 하는 말뚝이 하나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 친구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욕심내고 막 음란한 거 보고 막 자기 양심에 걸리는 죄가 말뚝이 딱 박혀 있는데 그거를 안 뽑아내고 주일날 교회 와요. 공과해요. 암송하고 암송 그 대회 나가가지고 상도 타요. 그리고 또 뭐 무슨 그 학생회에서 임원도 맡아요. 찬송도 잘 불러요. 친구도 데려와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변화가 안 돼. 열매가 안 맺혀요. 왜 그럴까? 말뚝이 박혀 있어요. 죄라고 하는 말뚝이. 그거 먼저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의 진보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변화가 없다. 열매가 없다. 잘 생각해 봐요. 무슨 말뚝이 박혀 있는지. 이번 동계 수련회에서 여러분,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아, 이건 진짜 내가 그만해야 된다 하는 죄가 있다면은 이번에 마음에 결심하고 각오하고 돌아가서 그 누룩을 싹 없애버려요. 유월절 다음에 있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의 뜻은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룩을 제거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뭐 서랍 속에 어디 컴퓨터 속에 어디 여러분 뭐 옷장 속에 죄 짓는 그런 어떤 도구나 그런 거에 관련된 게 있으면요 이번에 집에 가가지고 싹 없애버려요. 싹을 잘라놔야 돼요. 결단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형제자매들이 보고 싶고 교회 가면 즐겁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하라고 했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래서 먼저는 피하고 아유 목사님 저는요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도 저는요 믿음 지켜요. 술 담배 안 해요. 나쁜 말 안 해요. 음란한 거 안 봐요. 저는요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전도하려니까 같이 가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학교 활동도 하고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잘해야죠. 그런데 죄 짓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죠. 피하라고 해서 피하고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정욕을 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와가지고 막 잘 믿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그 위선입니다. 외식이에요. 외식.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은 죄 짓는 곳에 가지 말고 죄 짓는 사람과 함께 있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교제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리는 여기 에베소서 5장 11절 화면 보시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이 은밀히 행하는 죄가 있는데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말 이거 완전히 이번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요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안 쓰셔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 어떤 물건을 비싸게 샀어요. 옷을 샀어요. 무슨 뭐 어떤 도구를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런데 아 사고 나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창고에 있어요. 그냥 어디 팔았어요. 필요가 없어요. 잘못 샀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는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나를 귀하게 쓰실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셨는데 내가 잘못 살아요. 죄를 지어요. 죄에서 안 나와요. 버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셔요. 버린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면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쓰셔요.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게 불행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 그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게 지옥 갈까 봐 두렵다 그 말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안 쓰실까 봐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건이 아무리 값이 싼 물건이라 할지라도요 써보니까 너무 나한테 필요해. 그러면은 자꾸 쓰게 돼요. 갖고 다니게 돼요. 아끼게 돼요. 근데 비싸게 사도 필요 없어. 잘못 샀어. 그러면 안 쓰게 돼요.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이걸 버리고요. 세상 친구들 멀리하고 내가 지금 마음속에 그 박혀있는 그 말뚝 같은 죄를 이번에 빼버리고 진짜 한번 새해를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성경 찾아봐요. 누가복음 19장 1절 19장 12절입니다. 12절 12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여기 문화 비유가 나와요. 문화. 문화는 동전입니다. 화폐예요, 화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장사하라.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 각각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미천을 주신 거다. 물론 구원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준 거니까. 자,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신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미천, 장사 미천을 주신 거다. 우린 다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 네가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열 배를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하셨는데 충성된 종이여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일을 해야지 큰 상 받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 그것부터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그 사람이 상급 받아요. 그 사람에게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일 있잖아요. 교회에서 맡은 일, 집안에서 맡은 일, 누구에게 부탁받은 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성경 읽고 말씀 주일 학생회 모임 가고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열 고을 권세 차지하는 영광을 받았고 한 사람은 한 문화로 다섯 배의 수익을 남겼는데 이 사람에게는 다섯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칭찬은 없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씀은 없고 다섯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한 사람. 여기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여기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 말하자면은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칭찬은 고사하고 상급은 고사하고 엄중한 책망을 받았는데 악한 종아 하면서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최소한 교제에만 붙어 있었더라도 상급이 있었을 텐데 별리는 받았을 텐데 교제도 잘 안 나온 거예요. 혹시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평소에 교재 잘 안 나가는데 이번에 부모님이 선생님이 동계 수련회는 꼭 가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막 밀어가지고 막 끌고 와가지고 혹시 오신 친구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쌓아둔 사람,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문화도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미 우리에게 열 문화가 있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천국에는 가겠지만은 상이 하나도 없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각각 그 나무와 풀과 집으로 쌓은 것과 터 위에 집을 지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과 공력이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은 집을 지은 사람은 해를 받으리니 그 해가 뭐냐면 손해를 본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터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이에요. 이 세상에 없어질 거, 썩어질 거, 헛된 욕망, 헛된 사치, 이 세상의 그 욕심, 그 세상의 욕망,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산 모든 것들은 나무와 풀과 집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간 그거는 해를 받으리니 그건 뭐냐면은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은 가겠지만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만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엄중한 책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주님이 금방 곧 오실 거예요.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애가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조금 더 있다 오실는지 얼마 후에 곧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고 어른 되면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 어린 나이 아니에요. 이제 중학생 됐잖아요. 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나 때문에 생명을 버려서 나를 사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존귀한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한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거역하는 친구가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야죠. 교회 가서는 잘해야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내 양심에 걸려있는 이 박혀있는 이 죄의 말뚝을 한번 빼버리자. 그리고 한 문화 받았는데 장사하라. 정말 교회 잘 나오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부지런하게 교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번에 3년 만에 동계 수련회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마스크는 썼지만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번 동계 수련회 2박 3일 그냥 다녀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뭔가 진짜 마음에 새기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동계 수련회가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거죠? 예,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동계 수련회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말씀 잘 듣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학생들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